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앞부분에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분열과 관련되어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14절부터 17절, 맨 뒤쪽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스스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를 좀 잘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몇 사람 안 되죠.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들을 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거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 직접 세례를 안 주어도 그 사람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어도 그냥 스승이 세례를 준 것과 똑같이 그렇게 칭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는 아마 직접 세례를 준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14절 뒤에 보시면 내가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또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잘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세례를 많이 안 베푼 것을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얼핏 세례를 뭐 많이 줄 필요가 없는가 보다 혹은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세례가 아니니까 세례 주는 건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르쳐서 양육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남겨주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세례를 안 주는 게 감사한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열심히 줘야 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세례 받게끔 하고 세례를 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해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준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딱 읽어가지고서는 곤란하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 18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 뭐라고 해놓았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안 주었어도 바울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 이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집전했다 이거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 자체는 매우 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여기서 세례 준 사람이 직접 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했느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생기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속으로는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이 세례해 주도록 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내가 싹 다 세례를 줘버렸으면 교회 안에 분열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세례를 나눠서 줘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분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교회가 형편이 허락이 되고 또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성도가 차고 넘쳐서 예배당을 짓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 예배당을 샀다. 아, 저는 한편으로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고 넘쳐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 옆에를 좀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쪼개자. 분립해서 교회를 나눠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더 만들자. 아니면 예배당을 증축하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분립은 하지 않고 증축만 이제 선택해서 문제가 되곤 하지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자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아이고 왼수같이 예배당 증축하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사실은 이게 감사한 일인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복스럽지 않거나 세례는 조금 줘도 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17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세례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왜 주느냐 누군가를 전도해서 성도로 삼고 제자로 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세례가 있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세례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세례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신경 써서 사용한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그냥 쓱 읽고 넘어갔지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10절에 보면 처음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다시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그리고 형제들아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할까요? 무엇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형제들아 혹은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권사님에게 자매님 잘 안 부르죠? 그렇게 그렇죠?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자매님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부르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 동등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고 너희는 내 제자들이니까 내 제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를 양육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목자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양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떼들아 혹은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서는 교회가 난리거든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보다 권위가 있어. 나는 사도고 너희는 성도야. 나는 영적인 아버지이고 너희는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혹시 더 분열한 상황에서 조금 더 분열이 심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낮춰요. 나도 너희랑 똑같아. 나를 기준 삼아서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 아니고 나도 너희랑 똑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섬기는 나도 성도, 너도 성도, 나도 형제, 너도 형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다른 중요한 표현 하나 있는데 자기 사역을 설명하는 11절에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훈련,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또 자기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메신저, 보냄받은 주님의 종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모든 권위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사도바울만 이런 입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볼로도 그렇고요. 게바도 그렇고요. 모든 사역자가 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도 형제 나도 형제다. 우리는 동등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탁월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야. 모든 근원에는 예수님께서 계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와 마찬가지. 사도바울과 마찬가지의 그런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을 보면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나의 귀한 형제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귀히 여기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분.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목사, 나는 장로, 나는 권사, 저 사람은 그냥 평신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성도, 나는 형제, 나는 자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항상 그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한국교회는 뭐 세습하는 것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 말이 많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충성해서 섬겼던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래서 이게 참 덕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연말인지라 사실 임지를 옮기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임지를 옮기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내가 한 곳에서 5년 사역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러면서 보면 대체로 성도들은 안 울지만 목사는 울어요. 5년 동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서 마음이 아쉽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정들었던 곳을 떠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한 곳에서 17년 동안 부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목사 생활을 정리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느낌이 어떠냐? 그냥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쫓겨나는 입장이라 그렇기는 한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오래 있었던 건 당신 잘못이다. 그렇게까지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오래 있으면. 근데 요즘 문득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20년도 더 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연약교회에서 제가 17년, 18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뒤에, 23년 뒤에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 그럼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40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은퇴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식의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지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충성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뭐 30년 사역했는데 30년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가 다 내가 세운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성도, 너도 성도 나도 형제, 당신도 형제 나도 교회를 일구고 섬기기 위해서 충성하고 살고 당신도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도의 존경과 마땅히 받아야 될 칭찬과 감사를 받고 그 이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그런 모습이 다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매해 사임하는 모습으로 매해매해 은퇴하는 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정리들을 하고 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제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이미 그게 사탄이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도 똑같은 성도, 나도 똑같은 형제입니다. 우리가 늘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도록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지껏 충성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았던 것보다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나 맨 끝에 마무리할 때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것을 고린도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또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형제들로 칭하는 또한 이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자기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 쓰임받는 사역자를 볼 때에도 이와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도 나 자신을 이와 같이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